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잠언입니다.
14장 그때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물이 힘차게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으로부터 구출된 14만 4천 명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부도덕한 성관계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하여 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위대한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도덕한 정욕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도성이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두 천사를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은 물을 섞어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강한 포도주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글거리는 유황불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유황불의 연기가 영원무궁하도록 피어오를 것이다.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거나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써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한 일의 기록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그들은 힘든 일로부터 쉬게 될 것이다.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구름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나리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그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도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나리선 낫을 가진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리선 당신의 낫을 들어서 땅의 포도나무 덩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천사는 땅 위로 자기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큰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를 거기에 넣고 밟았습니다. 그러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에 닿을 정도의 홍수를 이루어 300km가량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3장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규어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희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향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나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도의 신성과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다시 건전하지 못한 거짓된 신앙의 교리를 지적하는 사이에 홀연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의 관계를 논하고 자신의 사역을 증가하는 내용을 본문 1장 24절부터 2장 7절에 삽입하는 내용을 오늘과 다음의 말씀으로 2회에 걸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고난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과거에는 의구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를 가치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르침을 준 바 있습니다. 고난이나 괴로움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4절 첫 부분에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하반절이죠.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여전히 죄의 세상 속에 남아서 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25절 중간인데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할 때 물론 너희는 골로새 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앞절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확인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25절의 중간을 먼저 말했지만 이 구절 앞뒤의 표현이 교회와 그 교회에 일꾼된 우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직분자들이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중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인데 참으로 귀중한 구원받은 일꾼들의 사명을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중요합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교회를 주셨지만 그 교회는 사람들의 의지나 뜻을 완성하거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예수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나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직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이 일이 말씀을 이루면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사명이 바로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 각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24절 하반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비밀을 맡은 자의 자긍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확신하는 이유와 자긍심을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 비밀은으로 시작함을 듣는데 사실 이 비밀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과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이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비밀은 바로 예언되고 계획되었다가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만세 또 만대 숨겨져 있던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만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의 개념이라면 만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영적 세계에서든 인간의 역사에서건 깊이 감춰져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억겁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이고 그럼에도 그 신비를 알게 하는 일의 일꾼이 되었다는 자긍심 또한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긍심 때문에 비록 몸은 로마의 철창 속에 갇혀 있지만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27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선택되었다고 자긍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자긍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의 풍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관한한 어떤 것도 겨우나 모자람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 이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비밀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삶의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비를 예수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지만 누구든 바울과 같이 예수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주시는 능력을 다하여 일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가치로 완성시키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 사역이 자신의 배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백함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28절 첫 부분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예수도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은혜만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오직 그를 전파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28절 중간인데 이것은 구원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곧 모든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지혜는 세상에서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28절 하반절인데 예수도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적어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형상이나 지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힘쓰는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당부에서도 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28절 하반절에 말한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적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있음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열정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의 순종과 노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구는 바울사도 자신인 나도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세계의 교회를 굳게 세우니까 바울이었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사의 길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는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 베드로 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빠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 지금은 터키인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도중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러 간 것은 모세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에 새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데아라 가는 부인과 그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배려하러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곳 아테네 마르스 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레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바울은 많은 반대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파괴되고 그 일행은 말타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출되고 세 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한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